우리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유명한 승리의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많이 또 설교를 듣고 또 청년 시절에 우리가 설교를 또 많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지난 한국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상대를 어떻게 이렇게 통쾌한 승리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보통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진 것은 부족하고 영적인 능, 전체적인 육체적인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 모든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아주 영웅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같이 본받자라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또 옛날에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 있었습니까? 곰과 사자를 쳐서 이겼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곰과 사자를 양떼를 지키는 것 가운데서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또 그런 이긴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경험을 가지고 또그 속에 쌓여 있던 숨은 실력이죠. 다윗이 공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몰랐던 그 숨은 실력을 가지고 비로소 이 전쟁터에 나와서 아주 영웅적으로 그 실력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담대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떼를 칠 때처럼 날마다 연습을 하고 물매를 던지고 또 곰이나 사자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연습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숨은 실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승리를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자라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해석은 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우리 특히 구약에는 성경의 인물들이 아주 많이 제시가 됩니다.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도 있고 또 우리 오늘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또 신약으로 넘으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바울과 같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께서 쓰신 사도들도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인물을 내세우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맥락과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드러내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탁월함, 봤을 때 정말 이 사람, 아브라함은 정말 놀랍도록 탁월하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 다윗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용기를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바울을 봐라. 저렇게 얼마나 엄청난 헌신을 행하며 놀라운 학문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이런 걸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서 너도 바울과 같이 되어라, 너도 다윗과 같이 되어라, 너도 베드로 같이 되어라, 너도 아브라함 같이 되어라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어떤 세상의 위인전과 같은 거죠.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도리어 성경은 어떠냐면 사람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 사람이 행했던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들. 자기 인생에 두 번이나 행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많은 잘못들을 범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불신하기도 했고 이스마엘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낳아서 기르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바세바와 동침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들과 잘못들을 저질러 왔어요. 뭐 베드로와 바울도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였지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주제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인물들의 적나라한 잘못들을 드러내고,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인물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고 비로소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자리, 그들이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야 만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영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야,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렇게 못난 자, 저렇게 연약한 자, 저렇게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구나,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겠다 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성경 속에서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그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본문을 어떤 다윗이 특출나서, 다윗이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 다윗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은 실력이 있었어, 그런 숨은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벗어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실까요? 우리 4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넘어가면 바로 있죠. 45절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너는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앞세우고 나아가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인 것이죠. 이 만군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무엘에 와서에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앞쪽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서에 와서에 비로소 등장을 하는데 가장 그 의미가 뚜렷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 말인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천하 만물, 모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냐면, 다윗은 이걸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모욕하는 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하나의 부족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라는 것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앞에 보면 여러분 그 골리앗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 위쪽 본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대기를 들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나옵니다.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옛날에 이때 당시의 싸움은 부족신과 부족신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리앗은 저 다윗을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려고 하냐 하면 자기 부족신, 블레셋의 부족신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려고 모욕을 했겠죠. 블레셋의 부족의 신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다곤 혹은 바알이나 아세라죠. 가나안 신들은 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신들의 이름이 명기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죠. 이것은 여러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 신들의 이름을 삭제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름들을 다 빼버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의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신들은 온 우주와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아우를 만한 그런 능력과 아우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말만 신들일 뿐이지 사실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막대기와 목석에 불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한 자,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다시 3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나와서 저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 넌 안 된다. 딱 봤는데도 다윗이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 어리거든요. 10대 이제 한 17살, 18살 정도 되는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너무나 어리고 붉고 젊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전사로 자라지 않았단 말이죠. 군인으로 자라본 적이 없고 전투의 경험이 전혀 전무한 것처럼 딱 누가 봐도 느끼기에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형색을 갖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로 큰 사람이야. 근데 너는 그렇지 않아. 넌 나가면 바로 질 수밖에 없어. 너 못 싸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와 곰을 쳤대요.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겪었던 과거에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은 뭐였죠? 곰과 사자를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린 소년이, 10대의 소년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실력이 충만해서 저도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곰이나 사자한테 촥 하고 던져가지고 원샷 원킬로 머리를 딱 맞춰서 쓰러뜨리고 그래서 내가 곰과 사자 입에서 내 양떼를 다 지켜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때 곰과 사자가 나를 치려고 덤벼들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적 섭리, 초자연적인 섭리로 나를 지키셨고 나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쳐서 죽일 수 있도록 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속에서 무엇을 경험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경험한 거죠. 다윗은 지금 그 경험이 바로 뭐였냐면 자기에게 그냥 일어났던 하나의 신기한 경험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 능력과 주권을 나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논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어디에도 임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이 전쟁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내가 공과 사자도 싸워서 이겼던 어떤 내 실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과 사자에 비하면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한 것이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곧 어디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적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자신의 주권과 통치를 펼쳐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곰과 사자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규모나 정도는 다를지라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폭우를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어려움과 환란을 뚫고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어렵고 환란 가운데서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다 무엇이 있냐면 곰과 사자를 이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개인적인 그 주관적 영역 속의 그 경험을 어디로 확장할 수 있냐면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동네에서 정말 힘께나 쓰는,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어떤 형, 동네 형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마다 그런 형들 한 명씩 있잖아요. 그 형은 어떤 형입니까?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해요. 그래서 그 형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애들이 동네에 아무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짱이에요. 그 형은 짱이에요. 심지어 그 형은 어떠냐 하면 성격도 좋아. 정의로운 거야. 그래서 약한 동네 아이들 누가 괴롭히면 가서 혼내주고 애들 챙겨주고 동네를 평화롭게 잘 지키는 동네에 아주 좋은 우리의 형님, 그런 형님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저 UFC에 가면은 통할까? 우리는 의구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 형님이 너무나 나한테는 최고의 짱이고 정말 싸움 잘하는, 저 형보다 더 싸움 잘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형님이 세계적인 무대의 UFC에 들어가고 옥타곤의 그 링크 속에 들어가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놓고 우리는 고민한단 말이지. 의심을 든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나아갔을 때 저 사회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문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웃음을 당하진 않을까? 거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나는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직장과 일터와 삶 속 가운데서 치열하게 경험하셨던 그 사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네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철학과 사고의 방식들은 다 그렇습니다. 상대주의가 판을 치죠. 그래서 각자가 믿고 있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네가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신천지를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좋다 이거야. 종교의 자유가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다 있다 이거죠.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이 판을 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뭘 믿든 상관없어. 그러나 네가 옳다 하는 바를 우리의 공적인 영역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곰과 사자도 쳐서 이겼어요. 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나는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 놀랍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얘기하지 마. 제가 이제 대만 선교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제가 강사분을 누구를 초빙했냐면 저희 한동대 교수님, 제가 한동대 출신이어서 거기 이제 은사 교수님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모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제 한동대의 근황을 또 이제 묻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학교를 떠나왔고 그분 학교에서 계속 계시니까. 그래서 교수님 지금 학교는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 목사는 학교가 어떻게 했으면 좋아? 네가 바라는 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죠.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졸업생들이 다 고민하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하나예요. 사실 우리 학교가 막 더 발전을 하고 더 커지고 막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 후배들이 뭐 어디 가든지 취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좋은데 그것보다 더 정말 우리가 졸업생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고유의 가치, 우리는 그걸 아노코드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한동네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신앙의 원칙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정직을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원칙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올곧은 절개를 지키는 바로 그 자리. 우리는 우리 후학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런 삶을 우리처럼 그렇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다. 나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해.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아. 라고.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기독교 대학에서 체플을 마음대로 못한대요. 체플을. 기독교 대학에서 체플.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이렇다네요. 체플 드리는데 그 체플 드리는 학생 중 가운데 누가 하나가 이 체플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학교는 왜 여길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왜 기독교를 강요하지? 왜 기독교 신앙을 나한테 얘기를 하고? 왜 예수만이 참된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각자의 철학과 원칙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넣으면 인권위는 바로 학교에다가 다이렉트로 지시사항을 넣는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옛날하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네 싸움 잘하는 형처럼 한쪽으로 내팽겨져 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끄집어내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다른 지점과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로 불렀냐면 다윗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와 지극히 상관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윗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절감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다윗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는 다 블레셋이에요. 여러분이 상대해야 되는 존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골리앗과 같은 상대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힘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훨씬 힘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지성적이고 우리보다 훨씬 이성적이며 우리보다 훨씬 힘이 큰 상대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세상을 마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을 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했던 여러분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어떻겠나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모여서 골리앗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비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까불지 마라. 자신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세면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속된 말로 다 쫄았단 말이에요. 지죽은 듯이 전부 다 둘둘둘 떨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달여 40일 동안.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무엇을 상실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요. 제가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 가운데서 혹은 학교 속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이번 주에 어떤 직장의 상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뭔가 이런 관심이 고조되었거든요. 좋든 싫든 어떤 교회에 대한, 교회가 사회 전체의 이슈의 중심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 걸 아니까, 너 3일교회 다니는 거, 뭐 선교 다닌다고 맨날 휴가 빼고 이러니까 묻는 거예요. 야, 교회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도대체 뭐를 믿길래, 도대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너희들이 주장하는 건 도대체 뭐길래 교회는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 너 어떻게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싸우기 싫어서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게 우리의 대답이잖아요. 다투기 싫잖아요. 괜히 분란 일으키기 싫고, 괜히 뭔가 얘기해가지고 논박을 왔다가 타기 싫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 그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너의 직무유기다는 거예요. 너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내팽개친 거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든 싫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을 하는 곳이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그냥 대답을 회피하고 내가 피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그 바로 그 귀한 대화의 장은 바로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를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명백하게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역, 그리고 이 3일교회 내에서도 완벽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대만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와 만물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주치는 모든 각자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온 우주, 당신이 숨쉬고 있고 기동하고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온 우주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과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이 다윗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통치를 베푸셨다. 나는 그 통치를 바로 이 공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바로 이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노라 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외국으로 나가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디 여행을 가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형리를 전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선교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구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놀랍고 큰 세상이 있어요. 저기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세상, 골리앗같이 큰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보세요. 골리앗은 키가 2m 90이에요. 3m예요. 갑옷을 58kg짜리 차고 있어요. 창 끝은 배틀차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한테는 물맷돌 5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렇게 옮겨가요. 하나님, 우리도 키가 크게 해주세요. 우리도 강한 근육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도 58kg짜리 갑옷을 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됐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저는 이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힘을 가지게 됐어요. 지금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축소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 가운데 800만이 기독교인입니다. 800만. 800만이 적은 숫자인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 800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최소한 한 번씩 모여서 뭐하냐면 자기 사상을 다 학습하고 교육하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난리칩니다. 재교육을 계속 일주일마다 하는 집단이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좀 심하면 어떡합니까? 특세라도 한다고 하면, 그들이 말하는 특세라는 행사라도 한다면 매일같이 모여서 새벽같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에 8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을 재확인하는 작업들을 할까요? 엄청난 단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국회의 절반이, 정치인의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집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연예계까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좋다 말입니다. 커진 것은 감사한 일이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이거 겪어보셨죠? 그때 우리는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세상이 우리를 자꾸 어떤 느낌으로 들었냐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도록 뭔가 억압한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느끼셨죠?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참 보면서 그때 기독교의 반응이 어떠할까 제가 참 유심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지만 주된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반응이었어요. 야,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보네. 우리 기독교를 우습게 보네. 우리가 가진 힘이 작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한번 이 정권 엎어봐?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작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정권은? 이러면서 뭔가 이런 힘을 가지고 찍어 누르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극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위험한 태도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서 힘 대 힘, 파워 게임으로 붙어서 우리가 찍어 눌러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나오는 반응이냐면 기독교의 타락이 정점에 달았을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중세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카톨릭이.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에 정말로 핍박받고 매일같이 사자밥으로 들어가는 순교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가진 힘을 한번 보여줘. 황제 한번 죽어볼래? 우리가 한번 쿠데타 일으킬까?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점점 힘을 얻게 되니까 나중에 중세에 들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권이 정치를 이겨요. 여러분들이 다 수업시간 때 배웠을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 배웠죠. 하인리 4세를 교황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한겨울에 무릎 꿇립니다. 바깥에다가. 근데 그때가 언제냐? 중세 기독교가 가장 타락의 정점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교황이 앉은 자리에서 돈을 세고 있었어요.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세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아닙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교황의 돈을 세고 있는 과정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교황이 이제 돈을 세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어오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들어오니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퀴나스,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은과 금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렇게 봐. 우리가 은과 금이 너무 많네? 이거 약간 멋쩍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달라고, 파워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은 기독교가 나아갈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목사님, 바로 물맷돌이죠. 그 물맷돌은 다윗의 실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은 뭐예요? 조약돌이에요. 조약돌, 작은 조약돌, 매끈매끈한 조약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조약돌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가했습니까?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교관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압제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힘 있는 군주로 그들을 억압하고 파워게임으로 눌러버렸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희생하셨고 겸손하셨고 온유하셨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고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고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자면 사랑하고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조약돌은 바로 뭐냐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 가치인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부인이요. 겸손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고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물맷돌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속 가운데 취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오라.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자를 다윗과 같이 자신의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와 주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사명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오늘날 택하신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온 우주와 만물이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을 향해
열방 향해 그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이 모두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영광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되시고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 자리에서 다윗으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주님이 두신 그 물맷돌 가지고 참으로 희생과 섬김의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정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